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저희들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그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그 말씀은 선하고요. 그리고 순수하고 뿐만 아니라 옳아요. 다 의롭고 그리고 그 말씀은 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궁리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런 것이 좋겠다 저런 것이 좋겠다 그런 모든 것을 사실 다 짐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조차 살면 되니까 그 조차 산다는 것이 말씀을 내가 뒤따르는 것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에 나를 이렇게 위탁하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생각할 때 내가 운전을 하면서 옆에 길을 아는 사람 앉혀놓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물어가면서 운전하는 것과 아예 운전석 자체를 내어드려서 길을 아는 그 분이 운전을 해 나를 데리고 가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는 내 삶의 핸들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만 길을 가다가 뭔가 갈팡질팡하고 뭔가가 고민스러울 때만 이제 어떡할까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 뜻대로 하시는 것이 이게 절대로 잘못 가는 길이 아니다. 이게 절대로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길 잃어버릴 일 없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 이분은 꼭 우리를 생명의 길, 좋은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거를 믿으면 우리는 그냥 안심하고 그차 안에서 오히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도 쳐다보고 이것저것 또 보면서 거기서 그 평안한 마음을 계속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운전대를 잡은 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 내 영혼을 위탁하고 내 삶을 위탁하고 그리고 그 위탁한 내가 나를 그 위탁한 분이 어떤 분인가? 정말 핸들을 잡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응? 또 밤이나 낮이나 또 우리가 보이는 창 밖에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들을 가든지 무슨 사막을 가든지 불속을 가든지 물속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안심하고 평강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운전하시는 나의 핸들을 잡으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공의의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 행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또 행하게 하신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삶으로, 언행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행하게 하신다는 거는 먼저 마음을 감동해요. 하고 싶게끔 만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게끔. 믿음으로 살고 싶게끔. 사랑하고 싶게끔. 세상하고 합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게끔 우리의 마음에 그 감화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관과 스스로의 잣대로 옳다 그르다를 선악을 가리고 시비를 가리던 그 모든 것을 자꾸 뭐야 파하게 만들어. 그걸 굴복시키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들을 자꾸 버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뜻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내 생각을 하면은 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제일 커요. 온 지구의 모든 인류보다 내가 무겁고 큽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자고함이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지금 65억이 살고 있다면 65억 분의 1이 나예요. 근데 우리는 65억보다 내가 더 크잖아요. 내게 있어서 나라는 거는 전 세계보다 항상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씨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에게 듣게 하세요. 또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하게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할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아서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보면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는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말만 잘하고 말만 번들어라게 하고 실제로 살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말은 뭐예요? 정말 말만이에요.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다는 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거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지혜를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이제 그 주워 모은다 그럴까? 이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이 한말막 이렇게 주워 모아 가지고 내가 이게 지혜다라고 만들으면요. 그것은 지혜 같아도 세상 지혜는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악한 깨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고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악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마귀적이요. 그리고 세상적인 그 지혜는 결국 서로 비교 경쟁 시기에서 거기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란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놀라움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이라.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혜 없고 어리석고 힘없고 비천하고 없는 것과 같은 자를 택해서 오히려 세상의 지혜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에서 나는 있다라고 그큰 사람 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할 바 없이 뛰어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혜든지 하나님은 그걸 없는 것과 같이 하셨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지혜자의 말씀을 듣는 건 세상에 어떤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자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듣게 하십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과 성경에서 보면은 이 재판이라는 것이 같이 쓰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네가 무엇을 갖고 싶으냐 하나님 얘기하셨을 때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구했냐면은 내가 아직 어린데 내가 아직 미숙한데 하나님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재판한다는 거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정말 선하고 악한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 깨달아 그것을 이렇게 밝혀줄 수 있는 등불노릇하는 거예요. 왕이나 리더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백성들, 그 회중들의 어떠한 문제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닌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아닌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아닌지를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애들을 가르칠 때 부모가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안 해야 되는 거고, 또 형제들이 싸우고 뭐할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이 지혜인 거예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시력이 있어서 빛이 있어서 보면은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혜는 지혜가 있으면 그냥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솔로몬의 재판 얘기. 한 아기를 놓고 두 여자가 자기 아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그 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서로 나눠 가지라, 찢어서 나눠 가지라 했을 때 어떻게 진짜 엄마는 그 애가 찢으면 죽으니까 그 애가 아프니까 결국 손을 놓지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하는 것이 정말 엄마라고 솔로몬이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러세요, 찢으세요 하는 사람이 엄마가 아닌 거죠. 그 상황에서 그게 탁탁 이렇게 보여지고 알아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그것이 지혜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지혜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해서 얻는 지식하고요. 그리고 지혜는 전혀 달라요. 지혜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어디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이게 어떤 각도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지를 그냥 순간순간 잘 분별하여서 판단해서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재판에 필요한데, 공정성이 필요한데, 낯을 봐준다는 거는 내 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게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말하자면 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세상적인, 마귀적인 그러한 지혜는 비교,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거기는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거기는 끼리끼리 분열이 일어나요.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선 순전하지요. 양순하지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데 거기에 편벽이 없다 그랬어요. 편벽이라는 거는 치우침이에요. 편애가 없다는 얘기.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재판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리더가 그 회중을 다스리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든 그 조직이나 사람들의 그룹그룹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 아니,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냐, 선한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땅의 것이냐, 어떤 것이 성령에게 온 것이고 어떤 게 사탄에게 속한 것이냐, 그런 것들을 밝히 보는 것이요, 깨닫는 것이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것이에요. 우러나 좌러나 치우친 게 우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입장에서 공정성을 갖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정성을 갖고 일하는 거는 너무나 훌륭한 거고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한테는 욕먹을 경우가 참 많아요. 제 동생이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카운셀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나 이제 유학생들이 어떠한 그 어려움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돌봐주는 거, 또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엄한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특별히 엄하거나 그들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전혀 그 무자비한 사람들에게는 아이들 편에 들어서 그 아이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이렇게 중간 역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생의 그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이 결석 많이 하고 성적이 안 되고 뭐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한국 사람끼리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카운셀러를 일할 때는 이게 한국 사람끼리 봐주세요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험을 커닝하고도 봐주세요든지, 아니면은 결석하고도 숫자가 모자라는데 봐주세요든지, 또 숙제를 안 해오고 봐주세요든지, 뭔가 나쁜 일을 하고 봐주세요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은 오히려 동생이 부당한 것 같은 거예요. 동생이 무자비한 것 같고, 뭔가 너만 잘났냐, 너도 한국 사람 아니냐 이래가면서 거꾸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봐줬다고 뭐합니다. 그러나 리더로서 정말 재판하는 자, 뭔가를 거기에서 이렇게 밝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에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는 지금 뭐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낯을 봐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차별하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그들의 어떠한 부족함에 대해서 메꿔주고, 그것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비와 그러한 긍휼과 그러한 돌봄은 필요해요. 그러한 섬김은 필요해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가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가르는 데 있어서는 여기엔 타협이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돼 버리면 뭐예요?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혼합된다는 자체가 벌써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이론과 상식과 합해지면은 복음이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합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땅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동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지혜를 다 없이 여겨요. 그것에 전혀 그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모자랄 때만 하나님이 메꿔 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견책하고 그의 잘못을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올바로 그 재판하는 것이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좋은 복을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도 하지만 또 사랑은 뭐예요? 그의 어떠한 잘못이나 그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거기도 해요. 남 앞에 흉으로, 허물로 남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덮어줄 것이라 할지라도 나쁜 걸 나쁜 것으로 밝혀주지 않으면 계속할 거 아니에요. 죄를 죄로 밝히고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밝힌다는 거는 우리가 진찰을 받고 속에 병이 있어서 그 병을 꺼집어내서 고쳐준다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흉이나 그의 어떠한 부끄러움으로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그 죄에서, 그 허물에서 건져서 죄짓지 않고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치유의 방법이고 회복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도 지혜예요. 만약에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그런 편파적인 그러한 재판을 하면은 악인에게 옳다고 하면 죄를 죄로서 밝혀주지 않고 그냥 악도 옳은 것이요, 죄도 옳은 것이요. 이게 다 그냥 이해가 된다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행해도 된다는 아니잖아요.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지금 구원의 길이 있고 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짓고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돌던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옳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고 그랬을 때 부모님들의 그 반응은요.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예요. 친구가 나빠서 누가 꿰서 다 그렇다고 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믿고 싶지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인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위해서는 손이 나가는 것이요. 갖고 싶다는 마음, 탐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그것을 하고자 노리는 거거든요.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나를 미화시키고 나를 인정받고 나를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장하는 것 그리고 내가 부끄럼 받지 않으려고 또 위장하는 것 그게 본능적이라고요. 야단 맞을 거 뒤로 숨기고요. 뭔가 잘했으면 와가지고 자랑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태어난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그거를 알고 인정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자고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대. 마치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한 거는 내가 잘못 키웠다에 무슨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아주 극구 그거를 부인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를 믿어줘서 참 고맙다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계속 그거를 하게 돼요. 나쁜 거를 나쁜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속여도 통하니까 계속 속이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을 키워주는데 속아주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걸 일일이 들춰내서 맨날 매만들고 살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그러나 속아주는 것과 정말 속는 것은 다르잖아요. 부모 자신이 장님이 돼서 그 자녀의 그 어떠한 본성 그런 거를 전혀 볼 수가 없다면 그거는 문제예요. 그냥 무조건 내 편은 옳다. 무조건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면은 백성들이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일반인들도 재판장 아니라도요, 일반인들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되게 양심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잘못 그 판단한 것에 대해서 백성이나 그 국민들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겐 각각 양심이 있고 사람이 특별히 무슨 뭐 증거나 뭐나 다 해가지고 그러한 범죄함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잘못 우리가 그 편애적인, 편파적인 그러한 것, 악인데도 옳다고 하는 것,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저주받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백성들도 그거 다 안다는 얘기.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친구가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지? 나하고 우리 아이는 괜찮다라고. 나는 아이를 잘 키웠고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보고 빤히 아는데 보면은 참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참저 부모하고 말이 안 통한다. 저건 잘못이다 알잖아요. 그런 것 같은 얘기예요. 작게는 고로한 얘기들이고 크게 얘기하면 나라적으로 봐도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적으로 봐도 어떠한 큰 단체라도 그것을 어떻게 재판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옆에 사람들, 그냥 회중이라 할지라도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보고 판단한다.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저주받고 미움받는다는 것이 결국 비난을 받는다는 얘기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하나님에게 결국 떨어져 가는 얘기예요. 악을 악인 줄 모르고 아니 악을 옳다 하고 지금 가는 거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 같으니라. 적당한 말은 뭐냐면은 이게 재판할 때요, 그 올바른 증거를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밝혀주는 거,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거, 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마음에 감정을 갖고 이 사람을 해치고 저 사람은 편들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할 말을 이렇게 구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빼기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증거해 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적당한 말이에요. 그렇게 적당한 말을 하면은 입맞춤과 같다. 그것이 옳은 것이요. 그것이 좋은 것이다지.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것이니라. 밖에서의 일, 그리고 너밭 일을 잘 하고서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내 집을 세우라. 이내 집을 세우라는 거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새 가정을. 그런데, 아기가 어린애들이 결혼하지 않지요. 결혼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가정을 세워 나갈 만큼 어떠한 그 능력이라 그럴까? 그만큼의 성숙성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 합하고 모든 것을 뜻을 합해서 한 가정을 꾸려나갈 만한 그러한 인간적인 성숙성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삶의 그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준비도 필요한 거예요. 일을 하고 그리고 밭을 준비하고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그 가정을 앞으로 꾸려나가는데, 애기 낳고 사는데 필요한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랍니다. 이제 저는 아들만 가졌으니까 아들들이 결혼할 때는요, 자기가 가장이 돼서 부인을 먹여 살리고 이제 가정을 아이들을 낳고 꾸려나갈 만한 어떠한 자기들의 그 능력이라 그럴까? 자기들의 준비를 꼭 필요로 해요. 그래야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냥 저 여자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냥 결혼하고, 그럼 그 나머지는 누가 해줘요? 근데 자매들을 보면 되게 이제 공주병이라 그럴까? 신데렐라나 그 백마탄왕자를 기다리는 이제 그러한 것이 있어서 돈잘 벌고 능력 있는 그러한 남자를 만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여자들이요, 심부 수업이라 그럴까? 글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일본 같으면은 그, 하나요메쇼라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갖추어야 되는 여러 가지 코스에 그, 공부들이 있어요. 요리부터, 바느질부터, 꽃꽂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다그 익혀요. 그게, 시집 가는 준비예요. 혼수가 아니라 어떠한, 돈보다는 가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잘 관리하고 거기에서 잘살수 있는 그러한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되고 또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성숙함으로 어떻게 아내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남편의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여 익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내면적인 준비예요. 그리고 어떻게 엄마로서 살고 어떻게 아빠로서 사는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지혜와 능력을 받으면서 살수 있는 그러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이제 제 주위에도 그 많은 결혼하지 않은 이제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대개 다뭘 걱정하냐면 경제적인 걸 걱정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형제들도 정말 남편으로서 어떻게 아내를 그 사랑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꾸려나가는 데 대해서 별로 중요시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구하고 그것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혼하고 싶다예요. 또 자매들도 그래요. 좋은 남자 만나서 알콩달콩 예쁜 집 짓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그림 같은 것을 원하지만 내가 어떻게 아내로 역할을 하며 어떻게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딸로 그 가정에 그 삶을 세워나가고 꾸려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어제 어떤 자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제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친정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 친정 부모님들은 이 딸을 유학까지 보내고 그랬으니까 돈 많은 사람에서 정말 손에 물안 묻히고 발에 흙안 묻히고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은 헌신해서 지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 버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요. 본인 둘은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고 생각하면서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사위 될 사람을 굉장히 그 업수 여기고 아주 무례하게 대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결혼 승낙을 얻으러 가겠다고. 근데 말하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이제 말하면 오히려 부모가 자리를 피해버릴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의논을 하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 문제가 아니다. 그 언제 결혼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내년 봄이나 여름이나 결혼하려고 한다 그래. 그러면 내년 봄이나 여름보다도 지금 둘이 살 만한 어떤 생활적인 집이나 어떤 생활적인 조건이나 그것을 해놓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그마한 거라도. 무슨 화려하고 사치하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부모가, 아, 이 아이들은 결혼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가 뭐예요? 이 아이들이 독립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립할 수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꾸려나갈 수도 없는데, 그냥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물론 몸에 장애를 갖고 뭐를 해서라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옆에서 하나님이 붙여서 해주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일해서 먹고 살수 있는 그러한 그 건강과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면 우선 자기들이 가정 결혼하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결혼해서 생활하는 거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사는 거니까 생활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결혼식을 어떻게 화려하게 열리고 하고 그런 문제가 이전에 부모들을 안심시킨다 그럴까?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조그마한 가정이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여 잘 사는 거라고 보지 않고, 정말 채소만 먹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래도 그 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모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사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 나가는데 집을 세워 나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준비도 하지 않냐고 그것을 아무것도 대책 없이 그냥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무모해요. 사람이 성을 짓는데 탑을 짓는데 그것에 필요한 것을 준비도 안 하고 탑 짓겠다고 해서 탑이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짓는데 성전을 짓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당을 짓는데 빚을 얻어가지고 믿습니다고 했는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한테 받아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그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걸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했을 때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너는 오히려 준비하라 그랬어. 그리고 그것으로 그 정말 성전 짓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필요한 모든 것 준비하게 하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장막을 지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어떤 색깔로 뭐 지으라 어떤 장인들을 불러서 지으라까지도 정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막 짓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해서 다 내도록 하셨어요. 헌물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차고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밖에 일 잘하고 밭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정 세우지라. 하나님의 이 순서라는 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그냥 요술쟁이처럼 그냥 하나님 내뜻 이루어주시옵소서 착 기도하고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밖에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밭에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일도 한다 그랬는데, 가정 세우는 일은 사실은 가장 작은 일 같아도 가장 큰 일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 삶터예요. 하나님의 가정. 만약에 부부가 없고 자식이 없고 그러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가정이면 어떻게 세우겠어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친히 만드신 그 뭐라 그럴까? 조직이라 그럴까? 관계라 그럴까?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처음에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개념과 교회의 개념이 같아요. 가정 안에 가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가족이 있습니다. 밭의 일, 밖의 일, 무시하고 그냥 집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네 감정으로 아니면 네 선입관이나 네 편견으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그 이웃을 쓰러뜨리려고 해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네 혀를 놀려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이렇게 속이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느껴. 그것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느낌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그것은 정당성이 없어요. 증인이 된다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는 건 성령에 임해서 내가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증거는 소문이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예요. 그거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게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는 요대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거는 뭐예요? 체험한 사람만이 보고 들은 자가 보고 들은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을 증인대에 세우는 일 없지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이 체험이라는 거는 성령이 하신 체험이지 내가 어떤 체험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개인적인 자기의 어떠한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 내가 직장을 구했더니 직장 주셨다. 그런 거를 간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뭐 그게 간증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증인대에서 증거해야 되는 간증은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간증하는 간증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고 세상과 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선택하게 하고 그런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내말 들어주셨다가 증거하는 우리의 간증 내용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건 나보다도 더잘 알고 계세요. 먼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자녀니까, 우리가 양 같으니까, 함정에 빠져, 올무에 빠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건지신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말대로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없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는 우리가 이제 할수 있게 되었다예요. 그래서 할수 있게 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거룩하고 온전하고 지혜롭게 살게 되었다.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성령의 임하사. 그 권능으로, 그 은혜로, 그 자비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하게 되었다가 우리가 증거할 간증의 내용이지. 결코 하나님이 마치 나의 그 종처럼 그냥 내 말대로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 남을 쳐서 증인이 되는 것은 거짓 증인이지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것 중에 정말 뒤에서 남의 얘기를 할때그 어느 부분적인 것 같고 그 사람의 전부처럼 얘기하는 거. 사람이라는 건요, 그렇게 단순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 말했고, 저 말했고, 이런 행동하고 저랬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뭘 정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선입관이 되고 편견이 돼서 그걸 남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거짓 증거예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며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 저 사람이 나한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대 때리고 두고 봐. 내가 지금 약해서 당하지. 내가 너한테 꼭 요거 복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으라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그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내게 계속 선을 행하시고 후대해 주셨다. 그거를 체험해서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우리 다른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학대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할수그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입니다. 성경은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린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라도 허물이 있을 때라도 그것이 가림을 받고 싶고 용서를 받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럼 당하거나 어떠한 그 갚음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예요. 먼저 그렇게 해줘라. 그것이 사랑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그런 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해도 돼가 하나님 앞에는 통용하지 않는다예요. 세상에서는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화났을 거야. 너무나 당했으니까 그 정도 해도 그거는 정말 저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끝났지.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오리 가자 할때 심리 가고 속옷 달랄 때 겉옷 주고. 그냥 너가 받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인정받고 싶으면 사람 인정해라. 네가 귀하게 여김받고 싶으면 귀하게 여겨라. 네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해라. 네가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해라.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말이 많은 거예요. 꼬투리가 많고 변명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내가 왜 거기까지 해야 되며 왜 번번이 그래야 되며 막 말이 많은 그러한 다시 말하면 우리 말씀 앞에 그대로 살기 싫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랍니다. 대접받고 싶은 건 확실한데 내가 먼저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예요. 싫은 이유는 너무나 많지요. 아주 합당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낼 때, 네 성냄이 합당하냐? 그랬더니 내가 죽기까지 합당하니이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 빳빳이 들지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빛을 비춤 받고 그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고개 빳빳이 들고 내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굽히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그것을 싫어하는 내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냐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비춤 받은 모든 것을 죄로 고백하지 합당합니다라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렇게 듣고 할때 거기에서 훈계를 얻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것은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 얘기를 듣다가도 테레비를 보다가도 그냥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은 일상생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심이라니까 일하심이잖아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길을 가는데 어떤 포도원을 지나가지요. 밭과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게으른 자의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시덤불 있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는 방을 치우지도 않고 방이 치워졌으면 쌀을 씻어서 불에 올려놓지도 않고 밥이 되었으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아 그건 안돼 하는 거 금방 알잖아요.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도 않고 그것이 저절로 되었으면 아니면 누군가 해줬으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사람도 여기 보면은 누워서 자고 깨고 그것을 하는 거라고 쳤을 때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름할지도 모르고, 열심히 술 먹을지도 모르고, 열심히 게임할지도 모르고, 열심히 테레비만 볼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람 만나서 잡담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소욕을 위해서는 열심히 할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뭔가가 얻을지 몰라요. 저처럼 게임을 할줄 모르는 사람은 게임에는 절대로 열심히 안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할줄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거 잘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소위 말하면 베테랑이에요. 그러나 지금 게으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에 있어서의 문제지요. 보통 우리 삶도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건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하고 이 땅에서 소산을 얻을 때 우리는 힘써 때에 맞춰서 그 씨를 뿌릴 때 뿌려줘야 되고 물을 줄때 줘야 되고 그것에서 잡초 뽑아줘야 되고 계속 관심을 갖고 뭔가 돌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놓고서 그냥 키우면은 그냥 잘 자라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참 우러나 저러나 치우쳐서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자기의 열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또 기도만 하고 자기 할 일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돌봐야 됨을 하지 않으면 이쪽도 저쪽도 다 치우친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돌보아서 키우는 것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 그들이 삶에 필요한 것다 수고함으로 돌봐서 키우라도 되잖아요. 아이를 그냥 팽개치면 애가 자라요? 애를 왜 엄마 아빠에게 가정에게 줬냐면은 그 아이는 돌봄을 받고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드레핀 백합화도 키우시고 입히시고 다 살리시지만 사람은 드레핀 백합화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맡긴 것은 그렇게 그 가정 안에서 서로 공동체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을 그 습관이라 그럴까? 생활 속에서 익힘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과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서 사랑으로서 그 화목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어려서부터 익혀주라. 가르치라는 거는 그렇게 살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도록 하라가 아니라 양육하는 거는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라죠. 지혜자가, 지금 이 저자가 그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보고 깨닫는 것. 그것은 제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비춤받는 거죠. 나는 어떤가? 아, 이런 거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수 없는 내 삶에 그러한 어떤 치우침이나 구멍난 거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그러한 성경,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여러 가지 그 삶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비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가 깨우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훈계를 받고 살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써졌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의로 훈련받기에, 의로 사는 데에 훈련받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삶 속에서 말씀으로 전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운행하고 계시고, 말씀이 역사의 주인이고,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하나님의 살리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훈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다는 것은 좀 나중에 하자예요.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냥 아니란 거. 그냥 자기 육의 소욕에 따라서 자자, 눕자, 졸자, 그리고 손을 모으고. 그러니까 포도원은 그냥 자풀이 웅성해지고 가시가 덮여지고 그리고 돌담이 무너져도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고. 거기에서 너는 가난이 궁핍이 어느 날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듯이 너의 삶에 쳐들어올 것이라. 그렇게 살면 반드시 너는 메말라지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정말 허덕거리게 되는 거지요. 약해지고. 포도원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기 쉽습니다. 있는 것이 성경에 많습니다.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얘기해. 잡초를 빼고 무너진 돌담을 세우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세우는 거는 그 포도가 자라는 데에 방해되는 거. 그 포도원을 지키는 데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담이 무너지면은 그 포도를 따먹고자 그 포도원을 노리는 그러한 온갖 잡짐승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잔뜩 있으면 포도 못 자라요. 잡초가 우거져도 그게 지금 잡초밭이 아니에요. 가시덤불밭이 아니에요. 포도원이에요. 거기가 밭이에요. 거기에서 마땅히 열어야 할그 열매가 열지 아니하고 얻어야 될그 채소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만 원하고 풍성함을 원하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가시덤불을 젖히고 그 잡초를 거두고 그리고 또 돌담을 세우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냥 게으른 자의 밭이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그냥 자고 졸고 또 쉬고 놀고 뒹굴뒹굴 뒹굴뒹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가라앉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정말 궁핍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가난함을 요구하는 것과 지금 게으른 자가 마냥 편안함으로, 마냥 안일함으로써 또 자고 또 졸고 또 놀고 하는 그러한 거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받고도, 밭과 포도원을 받고도 제가 가꾸지 않아서 게을러서 스스로 그냥 가난 속으로 자기가 뛰어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늘 어떠한 상태인가? 나는 오늘 누구의 말을 듣고 있고, 세상 지혜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공정함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내 식으로, 내 중심으로, 나 옳고 그름으로, 나의 선입관과 나의 그 편견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쾌락,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있나?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의 유익을 위한 이용물인가?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나를 위해 돌고, 모두가 나에게 잘해줘야 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원수 갚는. 두고 봐라. 악인이 넘어질지라도, 그거를 기뻐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고, 악인도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언제든지 깨어 경성해라. 그것이 우리들을 혹사시키시고, 늘 우리 보고 긴장 상태에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을 좇아서 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대로 하게 하신다를 누리는 정말 경이로운 희열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포도원에서 밭에서 많은 소산물이 풍성하게 있을 것을 그냥 막연히 바라지 마세요. 치워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수정해야 될 것,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죄를 버리고 그리고 수정받고 우러나 좌로 치우친 거 수정받고 또내 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의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잠잠히 맛보아 보는 아는 그러한 복된 삶, 그것은 정말 우리가 뭐 발도듬으라고 손을 뻗쳐서 애써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오늘도 내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맛보며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장으로 믿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그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을 주신 주님,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 나타내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